지난주일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곧 이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주일 한주 전에 생각해 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 예수님은 생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심판권도 받았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했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때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소리꾼을 통해 전해 들은 사람들을 요한복음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하고 학수고대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심이요. 그것을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재림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끄집어내서 다시 읽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예수님 생존 당시 하신 말씀을 곱씹으면서 정리해 본 듯합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부활을 의미하지 않더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공동체 사람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표현이 이렇잖아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에서 걸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로고스, 자신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릴 것이라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물리적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 부활이라는 것은 심판의 완성이요, 심판의 종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로고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되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심판은 로고스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보냄을 받은 로고스는 심판 대행자, 영어로 에이전트라는 겁니다. 어렵지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이미 받았지만 완전한 심판까지는 아직이라고 했고, 그 완전한이라는 그 형용사에 매칭이 되는 단어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명, 영생, 구원이라는 단어를 오늘 부활주일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이시죠? 지난주일 가불 종말론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오늘 제목,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 또 같은 맥락입니다. 말만 좀 바꾸었을 뿐입니다. 가불 부활이라는 것이죠. 혹은 다운페이먼트라고 합니다. 할부금의 첫 지불액, 완전한 부활을 미리 쪼개서 할부금처럼 부활을 미리 받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말, 철저하게 요한복음 공동체는 현재적 영생, 현재적 부활, 현재적 구원을 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왜 미래가 아닌가요?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이 딜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현재적 부활, 현재적 구원, 현재적 영생 말입니다. 오늘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두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39절, 40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아마 히브리 말 성경에서 이 말을 가져온 듯 합니다.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혹은 eternal life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번역된 구절은 문자 그대로 life unto the age 라고 합니다. 번역상 영생이란 age 속으로 들어가는 삶.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age, 시대, 세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히브리 말로 age를 뜻하는 단어는 올람이라고 합니다. 굳이 영어 스펠링을 쓴다면 OLAM입니다. age란, 시대란, 세대란, 올람이란, a period of time, 일정한 기간을 의미한답니다. 얼마나 긴 기간을 말할까요? 그 길이는 아무렇게나 해도 좋습니다. 한 시대가 이렇게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한 시대도 될 수 있고 미래의 한 시대도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세는 Remember the days of the age라고 했습니다. 모세 자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과 모세까지 시대인 것입니다. 모세 이전 과거의 한 시대로서 같은 조상 아브라함을 모시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미래의 한 시대도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age라고 되어 있어요. 시대. 신약 헬라 말로는 eon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aeon.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한 시대의 고유한 속성이 계속 길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한 시대란 그래서 일정한 기간으로서 그 시대의 특성 혹은 속성이 고유하고 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각양 다른 세대, 다른 시대들이 존재하죠. 어디에다 집중하느냐만 다를 뿐입니다. 만약에 두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시대가 오버랩 된다면은 누군가는 그 두 시대를 동시에 살 수 있겠죠. 그렇다면 life unto the age, 영생, 그 영생의 시대란 어떤 시대일까요? 창세기에서 인간은 티끌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은 유한하다. 필연 죽는다. 죽는 것은 공통분모다 라는 이미지입니다. 한 시대, 한 세대 안에 생명을 영위하고 그 세대 안에 죽는다. 문제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죠. 그 아담과 하와 인간을 에덴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새롭고 심오한 생명을 경험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계한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life unto the age,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영생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신적인 삶과 연결되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스토리는 역전되었죠. 영생을 받기는커녕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네, 생명을 가지되 인간 자신이 말하는 생명일 뿐이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생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생에서부터 추방됩니다. Exile, from life unto the age. The age 뒤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습니다. Of death, 죽음이죠. Life unto the age of death. 죽음의 시대로 들어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인간들이 서로 학대하는 삶, 혹사하는 삶으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보기에 옳다는 짓거리를 자행하고 세상은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들은 두 세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결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귀결되는 인간 마음대로 정한 삶의 시대냐, 아니면 하나님의 고유한 삶이 지배하는 시대냐를 택하는 스토리 말입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는 약속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인류의 역사 혹은 우리 인간들의 스토리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죠. 그 생명이 인간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로고스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뚫어지게 보십시오. 뭔가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두 세대가 겹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로고스 예수님은 영생의 세대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운명의 세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보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 Life unto the age에 접근하라고 권할 수가 있습니다. 로고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삶을 에덴에서 거절했듯이 예수님 또한 거부했습니다. 결국 예수는 로고스 예수는 십자가 죽음에 처해지지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삶이 죽음보다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이에게 권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대부분 사람들은 영생은 사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특히 요한복음은 이런 시대 영생으로의 접근이란 지금 당장 here and now 가질 수 있는 무엇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시대가 죽음의 시대를 조우하는 만나는 곳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전히 죽음이 정해져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이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의 생명, 영생을 이길 수 없듯이 비록 물리적으로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에 대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많이 익숙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 전체 스토리가 끝나는 매듭짓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세대가 죽음의 세대를 완전히 극복할 때에 관해서 성경은 관심을 많이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이런 사람들은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공유합니다. 죽음의 세상, 죽음의 세대는 더 이상 힘쓸 수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삶, 영원한 생명과 완전히 연결된 삶이라면 절대로 마감되는, 끝나는 삶이 될수 없습니다. 그 영생, 생명, 지금 이 시간 체험을 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바로 세례와 성찬이 영생을 경험하는 시청각 자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듣고 읽고 하는 공동체, 성찬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두 가지 상반된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석을 안 지켰을 거라라는 거고, 그 근거는 성찬식을 잘 몰랐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을 주도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도 없어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성만찬 기록이 사라진 건지 아니면 일부러 빼먹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성찬식을 당연히 시행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 이게 성찬식이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좀 비약이 심한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만 하면 충분합니다. 구태여 성령이라는 말 앞에 물이라는 말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공동체들은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듯합니다. 이미 물 세례에 익숙했다는 뜻이지요. 마찬가지로 생수니, 물이니, 포도주니, 이것들은 다 같은 맥락인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으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영생하는 물을 사마리아 여인이 구합니다. 우리 본문이 5장인데 4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6장에도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루 전에 오병이어를 먹고 경험했는데 영생하는 떡을 구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역시 성찬식에 익숙한 공동체를 향한 글 같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영생하는 물이라고 그랬고 예수님 스스로 영생하는 떡이라고 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있는 성찬식 관련 말씀이 다 있는데 요한복음은 마치 성찬식 세례식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영생의 물을 주는 것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영생의 떡을 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성찬식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은 일부러 생략했는지 없어요. 성찬식에 관한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공동체는 원래 따로 모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다녔고 멤버였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이 사람들이 예수쟁이라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축출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이렇게 말했겠죠. 우린 스스로 뭐라고 규정하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증표를 어떤 식으로 가져야 하지?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이름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지요. 정치하는 정당이 갈라지면, 쪼개지면, 쫓겨나면은 그 새로 생긴 정당도 뭔가 새로 이름을 지어야 하고 심볼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상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열린민주당하고 저 국민의힘당하고 다른 무엇이 있어야지. 구분이 돼야지. 저 유대인들의 회당하고는 달라야지. 네, 세례와 성찬입니다. 물과 성령의 세례, 떡과 잔을 서로 나누어 먹음. 이것만큼 파워풀한 상징은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을 sensory theology라고 합니다. sensory, 혀로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들어보고, 코로 맡아보고, 눈으로 실제로 보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이나 세례식만큼이나 그 혹독한 신앙생활에서 위로가 되는, 눈에 확인이 되는 심볼은 없을 것입니다. 보고, 들어서 믿음이 강화되는 신학이라면 성찬식과 세례식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Here and now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은 아주 펀더멘탈한 것이고 축복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물이니 포도주니 빵이니 떡이니 이것들은 우리 일상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매일의 삶을 현재 이 시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성례전, 세례식과 성찬식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 논리적으로 당연합니다. 바라건대 저희들의 현재 경험이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즉 영생을 현재 생활에 이루는 일이야말로 영생의 현재성입니다. 영생은 크리스찬의 현재 경험 안에서 즉 역사 속에서 얻고 있는 팩트입니다. 결국 요한복음은 종말의 현재, 현재적, 현실적 종말론을 또다시 노정합니다. 미래지향적 종말론에서 돌이키는 급진적 종말론 말입니다. 아예 로고스 예수님을 소개할 때부터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현재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영생은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이때가 바로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구원, 미래에 올 것인가, 현재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단호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가 지금 이 시간 가능한 구원, 영생이라는 베네핏을 모른다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됩니다. 미래에 완성될 구원, 영생, 소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미래에 완전 소유할 수 있는 구원과 영생과 소망이라는 그 미래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소유하고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축복은 과거에만 있다든지 혹은 미래에 하늘 구름 한 조각처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저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와 안심이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지금 저희들이 이미 받았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과감하고 담대하게 보여줄 수 있게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로고스 예수님이 계심을 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